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더 크신 하나님의 시선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히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 성경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1차 독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경우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또는 바벨론에 정착해서 차별받고 억압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 유대인 이민자들의 입장에서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 쉽게 말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저항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담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언어와 신앙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4절 말씀의 경우가 그렇죠. 다 같이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온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눈앞에서라고 말씀하시듯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던 현장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죠. 악한 일을 당해도 저항할 수 없었던 의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그 아픔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도 너희들처럼 다 보고 있었어. 그 일 때문에 너무나 괴롭지. 나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 갚아줄 거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다 갚아줄 거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삶의 터전을 잃고 바벨론이라는 갑중의 감 밑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유대인의 입장에 서십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와 같은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3절, 그리고 25절과 26절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두고 너라고 부르시면서 마치 1대1로 대면하시듯이 말씀하시죠. 20절에 너는 나의 무엇입니까? 철퇴, 곧 무기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벨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곧 그들의 역할은 지배자나 예루살렘 시원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무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의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악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그들은 단지 내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해. 다 내 손 안에 있어. 그렇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동시에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바벨론은 이 세상의 지배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바벨론이 명령하는 대로 다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처럼 바벨론을 엄청 크게 보지만 아니야. 그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해. 더 크신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들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야.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듯이 바벨론의 역할은 분쇄하는 것,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기는 그저 무기로서 파괴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전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가져갔죠. 사람들도 포로로 데려가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귀중한 물품들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시듯이 그들은 세상을 멸하는 동시에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산과 같이 높아졌죠. 원래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평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높여 나갔던 것이죠. 26절에 집 모퉁이 돌과 기초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약탈한 물자와 노동력을 이용해서 바벨론 성을 증축하고 높이는 데 사용했었죠.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역할을 넘어서 본인들이 주인 행세를 했던 것이죠. 특별히 당시 바벨론의 건축은 너무나 유명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절에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기능공과 토공들을 데려갔듯이 당시 바벨론은 한참 건축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당시 바벨론 성벽 높이가 14m였고 성벽 위로 난 길은 네 마리 말을 끄는 전차가 두 대 지나갈 만큼 넓었다고 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해 건축했던 공중 정원은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불릴 만큼 유명한 건축물이었죠. 본래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는 곳은 건조한 사막지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운하 작업을 해가지고 도시를 가로질러 가게 하고 도시 성벽 주변에 흐르게 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이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기술을 개발했던 것이죠. 세계 최초로 하수도 작업을 했던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굴 작업에서 다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공중정원 위에 마치 산과 같이 정원을 올리는 작업은 펌프 기술이 있어야 돼요. 물을 계속 퍼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졌는지 아직도 불가사의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점점 높아지고 화려해지는 바벨론을 두고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에 불과한 바벨론이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죠.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에게 나는 내 원수라. 25절에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리고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루아침에 이 바벨론은 가치 없는 땅, 사람들이 그 집에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가져가지도 않을 만큼 가치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화려하고 두껍고 높은 성벽을 쌓아 올린 바벨론이 황무지가 된다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7절부터 32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바벨론 멸망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다 같이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섰다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28절의 메대는 느부갓네살 왕의 처가였습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도 메대 공주였던 그 느부갓네살 그의 아내를 위한 선물이었죠. 그래서 아수르의 니느웨를 정복할 때 바벨론과 메대가 힘을 합쳐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국제정세에서는 설마 메대가 그렇게 하겠어? 이미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싸웠고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너무 오버 아니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당시 국제정세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일인 거죠. 그런데 참 앞날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후에 메대 공주와 페르시아 왕 사이에서 태어난 키루스, 우리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불리는 바사 왕이 메대와 바벨론 북쪽 지역을 병합시키고는 바벨론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 역사가 참 재미있어요. 다니엘서 5장 31절을 보시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에 정복했다고 하죠. 다니엘서 5장 28절에 메대와 바사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메대와 바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같이 정복했던 것이죠. 또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오늘 본문 30절 말씀처럼 바벨론이 기적이 쇠한 여인처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거칠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던 바벨론 군사들이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31절 말씀처럼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나봇니두스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바벨론 성의 함락 소식을 들어야 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이며 멸망할 인생입니다. 바벨론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느부갓네살 왕 당시의 바벨론의 건축과 기술, 과학과 군사력, 그들의 힘과 권세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가 놓으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제 하나의 무기이자 도구였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듯이 멸망의 산에 불과했었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 있는 권력자나 갑 중에 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며 아무리 높은 산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멸망하며 불타버릴 산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 아래 놓여 있을 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악해 보이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으로 보일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그저 멸망할 산에 불과하며 언젠가 무너질 것이며 또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더 크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아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처럼 여러분들과 저희 아픔을 눈여겨보시고 그 마음의 원통함을 다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능히 감당할 믿음과 소망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